해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다들 이렇게 뭐 모여서 축하하잖아요, 그죠?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 시작된 거지만 사실은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뭐 모슬림 국가 그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어떤 식으로 지켰냐면 대대적인 쇼핑센터 행사가 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뭐 즐기는 휴가철이 되어버렸어요. 뭐 교회들도 대부분 굉장히 바쁘죠. 크리스마스 뭐 준비하느라고. 그럼 행사가 많고 여러 가지 뭐 축제 분위기지만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로 크리스마스 지나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지죠. 뭐 우리 같은 뭐 조그만 곳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뭐 프로그램 위한 장비를 준비하거나 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거나 뭐 여기 그런 거 하나도 없네요. 좀 너무했다 싶기도 한데. 각 집에서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치우느라 정신 없겠죠. 교회도 막 그런 거 치우느라. 근데 우리는 치울 거 하나도 없어요. 편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죠? 우리는 이제 평소처럼 간단하게 예배 보면 끝이에요. 뭐 그래도 되나 싶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뜻을 알아야 되겠어요. 크리스마스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을 지키잖아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것이 별도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거 뭐 애들 다 알죠. 근데 성경에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그날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 자체를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퍼지기 시작할 때 뭐 1세기, 2세기, 3세기 그런 시대에 그 소위 말하면 초대교회 시대죠. 초창기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뭐 자연히 지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날짜를 자기들 편한 대로 정했어요. 당시 이제 뭐 동방교회라는 것이 있었고 서방교회라는 것이 있었고 그 기타 지역 뭐 북아프리카 뭐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어떤 데서는 1월달에 지키기도 하고 혹은 3월달, 혹은 4월달, 혹은 12월달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한 것이 있었겠죠.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야겠다. 그래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일정의 날로 정해진 거예요. 편의상 인위적인 통일을 시킨 것이지 성경의 어떤 근거에 바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그 날로 지키지 않고 뭐 다른 날을 지킨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좀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8월 15일 날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무슨 이단교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혹은 크리스마스 자체를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너무 세속적으로 됐다. 그래서 아예 폐지한 교회들도 있어요. 안 지켜요. 우리가 교회의 어떤 전통, tradition으로 내려오는 것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뭐 새로운 전통을, 새로운 날을 정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전통에 속하는 의식들, 그것을 또 그 날짜를 우리가 이렇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물론 그런 어떤 경축일이라든지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교육상 중요한 의도 있어요. 만약 6.25가 있는데 6.25 한국 전쟁이 난 날인데 그 유교를 아예 안 지켜버린다. 그러면 전쟁이 언제 났는지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때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설명하는 교육적인 그런 유익한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날짜나 행사나 의식 자체가 아니고 그 뜻을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과 크리스마스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아니 다윗이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되고, 아, 그 당연하지. 다윗과 크리스마스 그 직결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되시면, 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혹은 뭐 누가 정해서 적당히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태어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자연발생적인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국가였는데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구원의 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런 카비넌트.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깨뜨릴 수 없는 약속입니다. 굳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을, 굳은 약속을 예언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족장들이라든지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예언을 한 거죠.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것이 그 예언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주인공은 앞으로 구세주로 구주로서 대속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뭔가? 구약에서 말하온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말씀해요. 신약 저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죄인들인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벌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씌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죠. 우리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의 삶과 가르침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죠. 이제 이 현재 이 지상의 나라들은 다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세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과 지혜와 가르침으로 세우는 새로운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델이죠. 새 나라를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더 크게 훨씬 더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셨던 것, 또 아담과 이브에게 의도하셨던 것,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런 큰 뜻이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현이 못됐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를테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뭐 넘겨준다기보다도 이렇게 대신 대행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큰 소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고 이 모든 것을 보살피고 다스리라 그러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권이에요. 그래서 그 왕권이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이 됐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 뭐 쉽게 말하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근데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이 처음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죠. 더 좋은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신약 저자들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보고서 이제 해석하고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지적하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위대한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진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가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점점 진행이 되죠.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그 이름 여호수아가 맡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들이 나왔어요. 이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써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왕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왕권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첫 왕이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달라져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서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왕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모형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로서의 가장 선한 왕,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배경을 알려면은 다윗 언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새로운 리더십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군왕들을 분쇄하며 온 땅을 유업으로 받으실 뿐이다. 시편 2편에서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뉴 데이빗 새로운 다윗으로 태어나실 그분은 이를테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족보를 타고 태어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심판주로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새 다윗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목자라는 건 옛날에 그 고대사에서는 왕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목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서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묘사된 이 이새의 후손으로 오는 자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새로운 다윗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들에게 다 예언이 됐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미가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건 여러분이 아마 다 외우다시피 하실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또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다윗은 이미 옛날에 살았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런 구절들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들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가에서 태어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봤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알고 살았어요. 문제는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런 예언의 성취로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인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줄기차게 새 다윗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에 대한 열망을 고취시켰습니다. 시편 저자들도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을 수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러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제 아스라는 왕에 가서 이제 한 말인데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했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 메시아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이사야에서 7장이라든지 또 9장에 보면 다 나오죠. 다윗의 집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었거든요. 예레미야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새 다윗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이슈죠.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오시는 왕에 대한 예언들이 전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줄을 보면, 신약 성경의 첫 책이 무슨 책이죠? 마태복음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은 굉장히 무시하고 사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뭐 후손 예수에 대한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마태라는 저자가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구약에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이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증언을 했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뭐죠? 그녀가 낳을 아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한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세례요한의 부친이 있었죠. 제사장이었죠. 사가랴.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말이 뭐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게 다윗의 동네, 거기서 이제 예수가 태어난다고 했으니까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또 인용이 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까지도 이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서 인용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성령이 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본문에서 보면 성령이 그에 강림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혜의 영이 강림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고 막 이렇게 소리 질렀거든요. 그것을 아니야,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막지 않으셨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금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란 사도도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은 왜 육신으로 그랬냐면은 사람의 그랬던 족보로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는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약의 증언들은 전부 구약에서 예고된 다윗 왕의 정체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사무엘 하 7장 뭐 시편 89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 왕조에로 나오는 다윗의 아들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고 그 왕위가 절대로 무너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맹세하셨어요. 그 말이 중요해요.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가 끊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에게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대신 형벌을 받으셔야 했죠. 용서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신 큰 희생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만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쳐버리면 곤란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십자가에 계속적으로 죽기 위한 것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과 화해하고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또 용서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해 그냥 크리스마스를 지키잖아요. 매해 지켜요. 크리스마스는 지키면서 그런데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용서가 없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날짜만 지키는 것이지 크리스마스의 뜻을 새기면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짜나 전통적인 행사에 쏠릴 것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2차 대전이 이제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때 그 한 독일 여자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숲속의 통나무 집에서 살게 됐어요. 거기가 이제 벨지움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전쟁 나면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잖아요. 아,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그칠 것이다. 그걸 기대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머문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곧 남편을 보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브가 됐어요. 근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들 데리고 얼마 되지 않는 양식으로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네 명의 미군이 부상병을 데리고 있었어요.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이제 부상병이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잠깐 좀 들어가서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는 딜레마죠. 이 독일 여성이에요. 근데 미군은 적군이야. 너희들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런데도 적군을 신고하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하면 이제 사형인데도 망설이다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미군 4명이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두고 식탁에서 좀 쉬게 했죠. 근데 누가 또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고 독일 병사들이 한 4, 5명이 총을 두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 그 부대하고 연락이 끊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좀 쉬었으면 좋겠으니까 좀 들어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여자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한 얘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가. 그러니까 당신들이 만일 총을 바깥에다 두고 들어온다면 허락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독일 군인들이 아 그렇게 하겠다고 총을 바깥에다 두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고 놀래 경악을 했죠. 미군들도 너무 놀란 거야. 이거 적군끼리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미군들 당연히 총에 손을 잡았어요. 걔들은 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그랬어.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지 말자. 총격전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미군들이 이제 총을 거두게 됐어요. 잠시라도 우리가 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얼마 남지 않은 그 이제 식품 재료를 써가지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같이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그 습관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호스트 혹은 호스테스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호스테스로서 이 여자가 기도를 올렸어요. 주님, 전쟁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세요. 이 젊은 병사들 몹시 피곤합니다. 속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또 본인들도 얼마나 가족이 그립겠습니까? 증오와 불화와 살육이 그치게 해주세요. 서로 화해하고 신뢰하는 사랑의 나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군인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이 광경을 그 어린 아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양편 적군 사이에 긴장과 의심의 분위기가 화해와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군 중에 한 병사가 부상당한 미국 병사를 치료해주고 응급치료를 해줬겠죠. 그는 와서 임시 들 것을 만들어서 밖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미군 병사를 눕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군 병사들에게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미군 부대가 있다. 거기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헤어졌어요.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 다음날 집주인은 또 아들을 데리고 그 독일 군인들을 따라서 자기 남편이 있는 부대로 갔어요. 그래서 남편 만나가지고 마침내 이제 독일 본고로 귀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어요. 그 하와이에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사람의 스토리가 미국에 여러분 Unsolved Mysteries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떤 미국 군인에게 얘기한 거야. 당신이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여기 나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집에 왔었던 미군 병사 중에 그 한 사람이 살아 아직 생존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서로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었던 그 당시 어렸었던 그 독일인이 그 늙은 노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감격의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50년이 지난 후였어요. 크리스마스는 이벤트가 아니고 라이프여야 합니다. 화해와 용서, 사랑과 동정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본뜻에 따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날짜가 아닌 정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알고 지켜야만 전쟁을 그치고 함께 손잡고 평화의 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서로 대항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무시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고 함께 평화롭게 살자고 하세요. 원수끼리 한 식탁에 앉았다가도 사랑하는 친구로 변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고 화해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전쟁 준비에 급급한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무엇이 전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뭐 미사일이나 무슨 뭐 대포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맞이할 때만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참뜻을 따라서 용서와 화해와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전쟁의 참화와 그 비극의 재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